게바가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모든 자 앞에서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개역 개정판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제목을 개역 개정판에서 뽑은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게바가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하는 것이 개역 개정판 성경의 말씀인데 제가 모든 자 앞에서라고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두 말씀을 11절과 14절 말씀을 합쳤습니다. 최근 미국의 크리스천 신문과 잡지에 대해서 특필된 사건이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의 가장 유명한 크리스천 선수인 팀 티보가 댈러스 제1침례교회에서 강연하기로 한 약속을 취소한 것입니다. 티보는 큰 남침례교단 교회에서 자랐고 남침례교단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100% 신봉하며 자신이 믿는 것을 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해온 오늘날 전례 없는 크리스천 풋볼 선수입니다. 티보는 풋볼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마다 늘 예외 없이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에 티보잉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든지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티보잉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미국에서 티보와 같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어디 가서나 밝히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운동선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티보는 수많은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에게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한편 댈러스 제1침례교회는 댈러스의 간판교회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형 남침례교단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든 남침례교단 목회자들에게 큰 특권이요 자랑거리입니다. 당연히 그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을 때 티보는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약속을 철회한 겁니다. 티보는 트위터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댈러스 침례교회에서 소망의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고 싶었지만은 최근에 알게 된 이유를 통해서 불가피하게 약속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연의 기회들을 제가 인용합니다. 밝은 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져다 주는데 사용하겠다고. 우리는 티보가 왜 약속을 취소했는지 모릅니다.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약속을 철회하게 된 배경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티보가 약속을 철회하기 며칠 전 한 CBS 스포츠 기자가 자기 글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팀 티보는 그 증오가 가득한 침례교 목사의 교회에서 강연함으로써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려고 한다. 그 실수 저지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 가서는 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소위 그 fire and brimstone preacher라고 하는 분입니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주인 것을 늘 얘기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는 죄라고 얘기하는 분입니다. 동성연애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을 때는 지옥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분입니다. 다른 기자들도 팀 티보에게 경고했습니다. 티보야, 너는 한 시즌을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사이드라인에서 보냈는데 이제 공은 너의 손에 있다. 이것만큼은 펌블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너 이번에 말 잘못했다가는 네 인생이 끝난다. 티보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대학에서 두 번이나 내셔널 챔피언이었던 팀의 쿼터백이었고 가장 뛰어난 풋볼 선수에게 주는 하이즈만 트로피를 2년 연속해서 탔는데 대학 풋볼 역사상 두 명밖에는 없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뛰어난 쿼터백이었었는데 그리고 졸업 후 프로축구에 진출한 후 티보 돌풍을 일으켰었는데 지금은 왜 내가 있던 팀에서 쫓겨나서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당하고 주전으로 뛰지도 못하고 사이드라인에 앉아있는 신세가 되었는가 곰곰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 기자들의 이야기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왱왱 울렸을 겁니다. 그것은 네가 선을 넘었기 때문이니라. 너 혼자 풋볼 경기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떠들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하고 동성애의 삶은 극악한 죄된 삶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의 교회에서 강연하는 것은 자살 행위다 하는 소리가 귀에서 왱왱 울렸을 겁니다. 물론 티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마음 중심에서 믿습니다. 동성애는 명백히 죄된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평생 쌓아온 커리어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들자 믿음이 연약해진 겁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잠시 타협한 겁니다. 최근 미국 신문과 잡지에 대해서 특필된 또 다른 사건은 지난 1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틀랜타의 루이 기글리오라는 목사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축도하기로 된 약속을 철회한 겁니다. 기글리오 목사는 인신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통령을 축복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글리오 목사가 왜 갑자기 그 엄청난 특권을 포기했는가? 그것은 자신이 15년에서 20년 전에 전했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기글리오 목사는 동성애의 삶은 죄된 삶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동성애의 삶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뿐이라고 강조했는데 그 사실이 최근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기글리오 목사가 발표한 성명에서 그는 말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 이슈는 나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다.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지난 15년 동안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았다. 나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드러내므로 사람들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한 싸움에 개입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과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동성애 얘기는 우리 관심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글리오 목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백악관의 초청 수락을 철회한 근원적인 이유도 자신의 커리어 때문이었다는 것, 자신의 미니스트리 때문이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교회를 채우고 있는 많은 동성연애자들과 동성연애 지지자들이 떠날 것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인신매매 퇴치기금으로 330만 불을 지원한 사람들과 단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떠날 것을 생각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 두 사건이 일어나자 여러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티보와 기글리오 목사를 신문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러나 대부분은 사랑으로 책망했습니다. 왜 물러서냐고. 지금까지 온전한 복음의 수호자로서 잘 살았는데 왜 물러서냐고. 한 번 타협하고 양보하면 계속해서 타협하고 양보해야 되는 것을 모르느냐고. 이제 곧 그리스도만이 구원주다라는 말을 해도 협박을 받게 될 것이고 성경만이 진리이다 하는 얘기도 못하게 될 것을 모르냐고. 너 한 발 물러서기 시작하면 계속 물러선다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너로 하여금 부인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그 뻔한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국 전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2, 3일 전 우리 교회 뒷마당인 롤린스 칼리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IVF 서클이 인터바서티 펠로우십 그 크리스천 서클입니다. 오랜 전통이 있는 서클입니다. 그 서클이 집회 정지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IVF 내규에 따르면 IVF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회장과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크리스천이어야 하는데 그 조건이 학교의 방침과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된다.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크리스천 클럽의 회장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크리스천 서클인데도 크리스천을 리더로 뽑지 못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티보와 기글리오 목사가 공히 걸려 넘어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0년 8월 15일에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대신 크리스천 리더들이 다른 크리스천 리더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왜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고 왜 교단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전체와 2장 전반부에서 두 가지를 역설했습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혼동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 직분의 정통성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통성을 역설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에게 임명받지도 않고 중재받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자신이 전한 복음도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두 차례 있었지만은 첫 번째 방문은 교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 방문은 교리에 대한 유권 해석을 위한 것이었지만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자기와 같은 의견임을 확인해 주었고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2장 전반부에서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는데 후반부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이방인 지역의 첫 번째 교회이자 자신이 바나바와 함께 동역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계속해서 자신의 복음과 사도로서의 정통성을 변호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1절서부터 14절에서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사도로 추앙받던 베드로조차도 한 번은 자신이 면책해야 했음을 밝히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15절서부터 21절에서는 참복음이 무엇인지 설파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직역을 하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책망받을 상황에 있었기에 내가 저를 얼굴을 대고 대적하였노라. 옳지 않다고 지적하였노라 하고 합니다. 그 전에 구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는 베드로가 교제의 악수를 해주었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는 바울이 그의 얼굴에 대고 책망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12절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크리스천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도착하자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하던 식사를 그만두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한술 더 떠서 할례받은 유대 크리스천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식탁 교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고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이들이 나타나자 이방인 형제들과 더 이상 식사 교제를 하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의 이 행위는 바울이 지적한 대로 외식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모세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고 얘기한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분쟁이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권 해석을 부탁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되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8절서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함께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부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도 능히 지키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도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었고 그것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절을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자신이 믿고 가르친 것과 상반되는 위선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면은 그러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위선된 행위를 하는 것을 보자 나머지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위선된 행위를 했고 심지어는 바나바조차도 오도되었다고 합니다. 나와 같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통역해왔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사역을 하고 있고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따르는 바나바조차도 저희의 외식에 따라갔느니라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기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위선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눈 감고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민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 11절 말씀에 그리고 14절 말씀에 우리가 듣기 원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회의원들이 들어야 하고 또 재직들이 들어야 하고 나중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될 분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책망하였노라. 14절을 보면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세아 어느 지역 교회 신부가 로마 교황이 방문했을 때 그 교황에게 책망할 일이 있기로 저를 면책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골 교회 어느 목사가 자기 교단 감독이 방문했을 때 그 감독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받고 임명받지 않고 교단 신학교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부름받고 교단 신학교에서 안수받음으로써 임명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교단에서 운영하는 교회들에만 목사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책망한 베드로가 누구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말 그대로 동거 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신비한 것들을 본 유일무이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의 반석이라고 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제자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그런 유일무이한 제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예수님의 정통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바울이 책망을 한 겁니다. 그것도 얼굴에 대고 면전에 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책망한 겁니다. 저 같았으면은 조용히 개인적으로 만나서 간접적으로 권면했을 겁니다. 그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전으로 전해져 왔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비난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경솔한 사람이라고, 오만한 사람이라고, 성마른 사람이라고, 목회자가 되기에는 성격에 큰 결함이 있는 자라고, 100명이면 99명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느끼셨겠습니까? 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 면전에서 그를 책망하였는가? 왜 질문을 역으로 바꾸어서 왜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가?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교단 총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100%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체면과 남의 체면을 하나님의 체면보다 더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죽건 살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인간단체로 전락하건 말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고 교단들을 보면 지도자들이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교회와 교단들이 극소수 예외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초빙하고 장로 권사 집사를 장립하는 것을 보나 교단 감독과 총회장 선거하는 것을 보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는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늘 편법이 횡행하고 비리가 많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의 말씀에 따라서 목회자를 청빙하고 장로와 안수집사를 장립하는 교회가 지극히 드뭅니다. 말도 안 되는 자들이 장로를 하고 안수집사를 하고 권사를 합니다. 작년 신문을 훑어봤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도대체 작년에 한국의 교단들이 어떠했는가? 교회가 어떠하는가? 한국의 간판 교단이 총회장, 부회장 선거를 했는데 돈 선거를 했다고 아우성입니다. 부회장 선거를 하는데 1인당 5억에서 2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28명이나 되는 선거 감시단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두 번째 다른 간판 교단에 총회를 하는데 교단 설립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 전국 노회장들이 후보의 불신임, 총회장 후보 불신임입니다. 총무 해임안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엄청나게 큰 교단을 보니까 몇 년 전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교단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잃었기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어느 초대형 교회는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150억 원을 불법 유용한 의혹으로 검사에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의 어느 간판교회는 새 교회당 건축하면서 공공지하도로를 점유했기에 구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지각 있는 기업들도 세습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임을 자처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자행합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맙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정죄를 받고 세상의 판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판결해달라고 부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로들이, 권사라,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판사들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낸다고요. 먹칠이나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7절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목사들과 장로들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하시는데 세상의 빛이 교회의 어둠을 비추는 겁니다. 기존 체제는 쇄신과 갱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기에 작년 어떤 큰 교단의 토론회에서 한 그 신학교 발제 교수가 판을 뒤엎으라 하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가능성이 없으면 판을 뒤집으라고 하는 그런데도 목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단들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와 교단 안에 오늘 말씀의 바울과 같은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뜻보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지도자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개척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지어가면서 기초가 튼튼하고 기초 위에 놓은 첫 벽돌들이 똑바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벽이 기울면 나중에 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커지기 전에 싹수 단계에서부터 제거해야 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혼선을 일으키기 전에 이방인 성도들이 베드로와 바나바의 외식으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크리스천들 사이에 영구적인 틈이 생기기 전에 베드로의 행위가 복음의 진리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그의 얼굴에 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책망해야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바울의 질책을 잘 받아들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느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로 대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의 연약하고 겁이 많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놀라운 고백을 한 바로 직후에 주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는다고 말씀하시자 자신이 했던 고백은 다 잊어먹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왜?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자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또 주님이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에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제자로 사용하셨고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입술의 고백과 실제 삶이 너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기를 모세 위치에 놓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모세가 이끌었던 그 수많은 우중 가운데 하나에 놓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베드로를 기억한 주님을 감사하는 것이 시종일관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 너무나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외식하는 삶이 많습니다. 이거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목사가 설교하고 자기 집에 가서 자식들과 함께 있을 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의 모습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해서 외식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 모두 외식 투성이인 자들이고 위선이 투성이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연약하여 외식한 경험이 있기에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면박받은 생생한 경험이 있었기에 다른 연약한 외식하는 형제들을 잘 이해하고 포용하고 격려하고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기에 바울의 책망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외식하는 것을 누가 지적해 줄 때 베드로와 같이 잘 받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기에 나를 책망하는 줄을 알고 감사함으로 잘 받아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과 체면을 세우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은혜롭게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계속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는 것을 막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사랑하는 형제가 외식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보고 다른 형제들이 외식하는 것을 또 볼 때 그들을 사랑으로 질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 속된 표현으로 내 깔교 두고 맙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라.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가장 미워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외식하는 삶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은 아니 마태복음 전체를 보고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얘기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Woe to you 하고 화 있을진저 얘기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을 가만히 보시면은 13절서부터 그 화 있을진저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일곱 번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13절에서 그러고 15절에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6절에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3절에서 또 25절에서 27절에서 29절에서 제가 다 씌워봤어요. 7번이요. 7번 완벽하게 저주하시면서 저주의 이유가 뭐냐? 외식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종교자 지도자들 저주하시면서 외식만 얘기하느냐?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외식만 얘기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교단들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잘 이해합니다. 왜? 외식은 주님께서 누룩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룩은 급속히 밀가루 반죽 골고루에 다 퍼집니다. 외식인 종교 지도자가 외식할 때 교회 전체로 급속히 퍼지는 겁니다. 교회가 목사가 공금을 횡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교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내세워갖고 정치하고 그 사람들 다 압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쭉 몸이 배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 그런 자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당신 왜 그 교회 다니냐고. 아니 그 교회 목사 비난하면서 왜 그 교회 다니냐고. 왜 그 교회에서 장로하고 있고 왜 그 교회에서 권사하고 있냐고. 헤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런 교회들에도 깨끗한 양심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충직하게 권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어떤 장로님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러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데 누룩은 외식을 의미합니다. 이 외식이 한번 교회에 들어오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외식을 하면은 교회 전체로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날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주일날 어디 식당에 가지 않고 주일날 물건을 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율법적인 삶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일 하루도 주님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자는 나머지 6일 동안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예외를 두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빌미가 되면 단 한 번이라도 그 짓을 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그랬네, 우리가 해도 괜찮겠네,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우리 알고 있는 모든 외식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베드로의 외식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외식하는 삶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평강을 누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누려야 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과 화평함은 진리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위선에 근거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목사와 장로와 지도자들의 위선은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보면 범죄한 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고 합니다. 교회 우리 목회의원 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게바가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모든 자 앞에서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인간을 기쁘게 하면은 저를 책망하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면 책망하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이야기를 선포하면 책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거든 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책망들을 잘 받았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그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고 잘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방인 왕들의 책망도 잘 받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들의 책망을 받아야 되느냐? 교회는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고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와 교단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근원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clergy라는 말과 lay people이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거는 캐도릭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캐도릭의 잔재를 물려받아갖고 기존 주류 교단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들끼리 지도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지도자와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보시고 그리고 베드로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계속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이기에 서로를 권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평신도가 교회에 아무 직분이 없는 성도가 교회 목사한테 와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서 재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직이 되고 그다음에 목회의원이 되어야 되고 목회의원이 아니면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것이 입증된 후에 남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대로 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애시당초에 외식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외식할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믿음 안의 형제가 나의 외식을 보게 하고 책망할 때 감사함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책망할 때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의 식구가 외식하는 것을 볼 때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은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교회는 인간의 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내 체면과 자존심을 유지하는 데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은혜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같이 있지 않을 때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구역 장들을 통해서 또 교회 각 부서 장들과 재직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반항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임으로써 날로 거룩함을 입어가고 교회 전체 일체 위선의 누룩이 발을 붙이지 못함으로써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지속적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